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의 세라 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그동안 미북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카펠라 호텔을 비롯한 인접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경비를 강화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큰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큰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실무진 논의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기간 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텔스팍스 통신은 5일 크렘린군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도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해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들은 지난 2일부터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적자와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윌버로스 상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류호 부총리와 함께 경제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양국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 중앙정보국 DIA에 근무했던 정보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국방정보국 DIA에 근무했던 론 록웰 한센이 지난 2일 미 서부 시애틀 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려다 연방 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58살인 한센이 수십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국방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며 중국을 수차례 방문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한센의 이 같은 행동이 국가안보와 미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소국 요르단 총리가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전격 사임했습니다. 현지에 따르면 요르단의 하니 물키 총리는 4일 압둘라 2세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왕이 이를 소리했습니다. 앞서 물키 총리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7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긴축 정책을 펴왔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5일 오마르 알 라자르 교육장관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First, North Korea must dismantle or remove every single one of its nuclear chemicals.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서 신속하게 핵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져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논의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회담은 싱가포르 현지 시간 12일 오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and as the president stated, we have sanctions on. They're very powerful and we would not take those sanctions off unless North Korea.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최대 압박인지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은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 제재들은 매우 강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도 이날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미국 주도의 제재 노력에 여전히 동참하기를 바라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현재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월 12일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와의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North Korea, we are actively preparing for the June 12th summi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orth Korean leader. The advance team in Singapore is finalizing logistical preparations and will remain in place.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 사전 협상팀은 회담의 의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고 회담이 열릴 때까지 현장에 머무를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현재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측 대표단과 외교 협상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내용을 묻는 질문에 편지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내용이 흥미로웠다고 답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the specifics of the letter, but as the president said, they were interesting, and we feel like
아울러 상황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좋은 진전이 이뤄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국가 안보팀으로부터 매일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e president has been receiving daily briefings on North Korea from his national security team and I can also tell you the schedule.
또한 미북 정상회담은 잠정적으로 싱가포르 현지 시간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 6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일괄 타결이 아니라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열리지도 않은 회담에 대해 추측하거나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I'm not going to go ahead and predict a meeting that hasn't even taken place yet. And I can't get into the ongoing diplomatic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대화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매우 긍정적이고 싱가포르에서 열릴 만남을 고대한다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하나의 절차라고 소개하며 한 번의 만남에 그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추진하던 일괄 타결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자고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president's meeting with Kim Jong-un and the president will make his views known directly to him when we're in Singapore and our focus will continue to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김정은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계속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단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과정으로 규정하고 장기적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무부가 과거의 협상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주목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4일 VOA에 북한 비핵화에 15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단계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미국 핵과학자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전 협상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법은 모두 실패했다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원한다며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최대 압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 제재를 약화시킬 우려는 없느냐는 B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전문가들이 초대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사찰하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핵실험장 폐기가 돼야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기본 원칙이 결여된 합의를 통한 대북 제재 완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strongly urging the administration to ensure that any deal with North Korea meet five key principles.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회견을 열고 대북 합의에 포함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 동의가 요구되는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을 첫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First, North Korea must dismantle or remove every single one of its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이어 군사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여기에는 관련 실험장과 모든 핵무기 연구소, 그리고 개발 시설, 농축 시설을 해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의 불능화, 그리고 전면 폐기, 이어 해체까지 요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위성 발사 실험의 전면 중단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체계가 포함된 사찰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을 네 번째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증 체계와 관련해 슈머 의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찰이 허용돼야 한다며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commit to any time, anywhere inspections for both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또 만약 사찰 도중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긴 북한과의 합의는 영구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북 합의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이행을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 할 경우 상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도 언제든지 제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제재 유예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시점에 관한 상원 민주당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certainly like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quickly as possible. And our great worry is that we lift sanctions before.
슈머 의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지는 완전한 비핵화가 상원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시점은 북한의 단순한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행동을 기반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김정은 정권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행위를 강과할 경우 평화와 안보 정착에 관한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lastly, although security concerns arou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to be our most important priority for a Trump-Kim meeting, they should not be our only priority.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안보 우려가 이번 미북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지만 유일한 우선 사안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도출한 합의의 성격과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실제 취하는 행동을 살펴본 뒤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You have to again see what is the nature of the agreement and the actual verifiable actions taken by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하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각종 불법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과 협력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초반에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에서 신속하게 핵 검증 작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즉각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4일 북한에서 신속히 검증 작업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be ready to act promptly. And play an essential role in verifying
IAEA가 즉각 행동에 나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출 것이란 설명입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태 발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고 IAEA 이사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몇 주일 안에 북한에서 검증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나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합의가 타결되면 검증 작업에 나서달라는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IAEA는 이미 관련 국들과 연락하며 다수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검증할 능력과 경험을 가진 국제기구는 IAEA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IAEA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the experience and capability to monitor and verify.
아마노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사찰단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필요할 경우 많은 사찰 요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즉각 IAEA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명확하게 할 때까지 최대의 제재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무부 출신의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제로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4일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maximum pressure, the maintenance of maximum pressure is important, right? So right.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루제르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이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핵화와 북한 정권이 과거에 견뎠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재정적 고통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2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제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슬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을 만난 것 자체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So that image leads to, I think, a weakening of international enforcement of sanctions.
당사국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천안함을 폭침해 해군 46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고 미국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배우 인물인 김영철 같은 북한 관리들을 만나 악수하고 여행에 관해 특별 면제까지 해주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하겠냐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자체가 의문은 있겠지만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수행원들에게 웃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줬듯이 신중한 외교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 고위직 출신인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와 노선 변경에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ose signposts yet. And that would be dismantling the ideological infrastructure that
북한이 실질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면 학교나 교과서, 동상 등에 적힌 핵무기에 관한 이념과 사상 체계가 변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와 연관된 국제 사회의 편입 의지 역시 인권 침해를 완화하는 징후가 있어야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그런 신호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선임연구원은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백악관이 내리면 6가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The next step should be maximum pressure 2.0 and the six recommendations were sanctioning Chinese banks which frankly should have already happened.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검색하며 한국, 일본과의 연례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 방어 공약을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이 외교적 특권과 해외 자산을 통해 제재 위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날 이런 권고안을 골자로 하는 최대 압박 2.0 대북 제재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을 미국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이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각국의 역할이 모두 다르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는 역할을 맡고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에 따른 투자 방식으로 북한 경제 재건을 도울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안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한 원조는 미국이 아닌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의 몫이지만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북한의 주변국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다소 특이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I was surprised he said that. He said so many things to suggest that the U.S. would be standing by.
그동안 미국은 비핵화하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이웃 국가에 떠넘기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대가에 대한 각국의 역할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브라이언 맵슨 전 세계은행 북한 담당관은 미국의 주된 역할은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등에 가입시켜 보통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in role is to support the removal of sanctions and allowing and supporting North Korea moving towards integrating with the world economy more as a more normal country, which means supporting their getting.
다시 말해 미국의 대북 지원은 사회 기반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아니라 인권이나 일부 사회 관련 부문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뱁슨 전 담당관은 사실상 미국의 민간 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be nice, but not. I don't expect that as a critical part of the economic future of North Korea. What's important is having its primary neighbors who are going to be China.
미국 기업들이 북한을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투자처로 보고 있지 않는 만큼 비핵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 경제의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신 북한의 이웃 나라들로서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는 중국과 한국, 일본이 대북 투자와 거래에 더욱 열려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 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이 말하는 대북 지원이 일종의 퍼주기식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ush them to change their system. That would be the best assistance we could give them. But I'm not thinking anyone in the region or us should be offering them like financial assistance or big projects.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방식이 최상의 지원이며 미국과 영내 어떤 국가도 북한에 돈을 주는 의미의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에 입각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t confuses is the idea of investment and aid. You know, for example, North Korea's railroad system needs to be rebuilt for sure, right?
Yes.
It needs a whole new railroad system.
Right.
And that could cost, you know, half a billion. Half,
브라운 교수는 이를 지원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가령 북한 철도 재건에 천억 달러가 든다 하더라도 여기서 얻은 막대한 이윤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면 이는 투자 기회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영국의 한 연구소와 함께 10년 동안 세계가 짊어져야 할 북한 비핵화 비용을 2조 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웹슨 담당관은 북한의 미래 경제 개발 부담을 한국이 대부분 짊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realistic to think South Korea is going to carry the big burden of North Korea's future economic development. I think that's I don't believe that. I think that South Korea will want to be a significant player for its own reasons.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 개발 비용의 일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충당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협력 기금 형태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뱁슨 담당관은 또 북한의 핵폐기 비용은 비핵화 실현을 추구해온 미국과 주변국이 공동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That there'll be an expectation that the U.S. government would kick in funding. And I have a feeling that they will look to the UN groups like the IAEA.
미국이 U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핵폐기 비용 자금을 마련하고 다국적 지원으로 모인 비용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핵폐기와 검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만큼 북한의 핵폐기 비용을 일부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70여 년간 이어져온 전쟁이 끝나고 항구적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미국과 한국의 방위를 약화하는 후속 조치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함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구체화된 건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미북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답하면서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That could happen.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And
한국전쟁은 70년 동안 진행됐고 아마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회담에 앞서 논의할 것이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미국과 북한, 중국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과 달리 정전은 전쟁을 멈추는 것으로 한반도는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70년간 이어져온 한국전쟁이 끝난다는 상징성과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선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5일 종전선언 등 추가 의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미와 국제사회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기호 경기대 교수는 종전선언 이후 뒤따르게 될 평화협정에 따라 문서상에는 평화의 파괴 행위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군 주도 유엔 군사령부의 존속 이유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 해체 명분이 제기가 되면서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 논리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위험하냐면 한미연합군 사령부도 한국군에서 통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 받아오면서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을 취약한 시기에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논의가 되면 북한 군사력은 그대로 있는데.
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논란 외에도 방위를 약화하는 후속 조치들이 파생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전협정을 체결할 당시 서해와 동해 일대의 해상 경계선이 획정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경계선은 유엔 해양법에 제시하는 등거리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북방한계선 NLL보다 훨씬 이남, 인천 가까이 해상 경계선이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한 암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의 의도가 완전히 평화적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이후에 종전 선언을 해도 늦지 않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윤석준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 종전 선언이라는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휴전 상태죠. 그것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국지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지금 뭐 불과 50마일을 떨어뜨린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갑자기 상징적인 종전을 선언한다. 국가 지도자 사이에.
윤 연구위원은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무기 등 군사적 긴장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라면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역할에 의문이 생기는 등의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갑자기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당사자이면서 제3자의 입장인 중국이 이제 종전이 선언돼서 북한의 위협이 없으니 한미동맹도 한국이 제고해야 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한국 정부가 제고해야 되겠다고 우리 정부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는 사드보다도 더 큰 반향이 한국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이고 갑론을박을 해오던 비핵화 문제가 너무 빨리 종전 문제로 무게가 옮겨졌다며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국제적인 문제와 연계돼 있다는 걸 간과한 게 아니겠느냐고 윤 연구위원은 반문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했던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문제보다 앞서고 있다는 데 우려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단 제공되어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종전선언 문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체할 경우를 대비해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종전선언 이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종전선언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선언의 중요성은 북한의 안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비핵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 교수는 종전선언이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미남북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문제는 미한 정상 차원에서 공감을 이룬 것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면담하면서 깊게 논의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비핵화 논의와도 관련성이 깊다는 겁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장내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나아가서 향후 평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큰 원칙과 방향만을 담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선언에 있어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군사훈련은 문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 교수는 주한미군은 남북 간 문제가 아닌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둔의 성격만 변화된다면 북한도 용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과 미한연합군사훈련,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양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함재합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순서입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시카고에서 4년째 꽃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리아 김 씨. 글로리아 씨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것들이 모두 너무나 특별한 의미라고 말합니다. 북녘 땅에 묻혀 계신 부모님, 늘 그립기만 한 오빠와 동생, 그리고 언제고 데려올 날을 기다리는 하나밖에 없는 딸, 또 무엇보다 지금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남편과 아들. 바로 가족입니다.
글로리아 씨한테 가족이란 게 어떤 건가요?
가족이란 게 안전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을 때 혼자일 때는 뭔가가 이렇게 울타리가 없는 느낌? 근데 이제 일단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안전하다는 그래도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이면 결혼 10주년을 맞는 탈북 여성 글로리아. 시카고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을 당시 알게 된 멕시코 남성과 2년 연애 끝에 식을 올린 것이 지난 2009년. 결혼식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매사에 적극적인 글로리아 씨다웠습니다.
결혼은 내가 먼저 하자 했어요.
먼저 청혼하셨어요?
네, 결혼식을 하자 한 건 나였어요. 먼저. 처음 남자에서 꽃을 받아봤어요, 생일날에. 이게 아빠가 꽃을 한 답을 가져온 거예요. 감동 먹었어요. 원래는 결혼을 생각도 안 했죠. 이렇게 한번 같이 밥 먹죠. 그래서 미국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갔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앞에 있는 여자가 이제 자기하고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이라면은 이제 하나님 이걸 계속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럴 사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더 인연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기다리면서 그냥 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던 멕시코 남성에게 글로리아 씨는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북한과 중국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 등 많은 걸 털어놨습니다. 영어는 부족했지만 무슨 얘기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과 말이 통했었다고 글로리아 씨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허세가 없는 이 남성에게 결혼 얘기를 먼저 꺼냈고 없는 형편에 식을 올리고 그리고 귀여운 아들도 낳았습니다. 글로리아 씨의 남편은 시카고 시 전역을 매일 수백 마일씩 운전하며 꽃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미국에서 둥지를 틀게 해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자신의 안전망이라면 북에 남겨진 오빠와 동생은 늘 미안하고 그리운 사람들입니다. 글로리아 씨는 한국으로 탈북한 고향 오빠를 통해 친오빠와 통화할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가 저 들어오면 나 전화번호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전화 네가 해.
8시쯤에.
오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내 뭐 할아버지 뭐 이름 뭐 이런 거 다 기억시킬 수 있으니까 그냥 옆에 지 제 뭐야 친구 이름이 뭐냐고 오빠 제 뭐야 그 갓
맞아. 하고 반장 이름이랑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 오빠 뭐 그 톤이 목소리 말고 톤 말하는 톤 있잖아. 너의 아빠 톤 비슷해. 아빠가 말할 때 이렇게 팍팍 끊어주는 거 있잖아.
난 다 잊어먹었어요. 뭐 아빠가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다 잊어먹. 우리 동생은 생각이 나요. 걔 목소리는. 근데 오빠 목소리는.
근데 걔도 목소리가 다 변했어. 걔 목소리가 너 오빠보다 더 굵어 이제는.
그래요? 고마워요. 알려줘서.
부모님의 장례까지 치러준 고마운 고향 오빠와 통화를 마친 글로리아 씨. 잠시 침묵을 깨고 우려 섞인 말을 뱉었습니다.
사기친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짜 가족 행세 해가지고 돈 요구한 사람도 있고
오늘 한다면은 지금 한 3년인 것 같아. 3년 돼요. 3년 정도 돈을 못 보냈어. 근데 추석 때마다 하슬 전화가 온다 했어요. 지난 주처럼. 근데 계속 안 됐어요. 온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3년 전 통화하고 오빠와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빠와 통화가 될지 그리고 통화를 한다고 해도 정말 오빠가 맞을지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는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송미는 마음만 먹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리아 씨는 올해로 16살이 된 송미를 2년 전에 미국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원래는 2년 전에 송미 데리러 갔댔어요. 사실은 데리올리고 미국에. 그래서 송미 할머니하고 다 합의 보고 데려간다 된다 해가지고 걔도 아이는 엄마 곁에 있어야지 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10만 불 내놔라는 거예요. 나보고
할머니가?
애들이 갈래.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10만 불 얘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뭐 데려가도 된다 해서 이제 그래서 갔죠.
부푼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갑작스럽게 거액의 요구를 받은 글로리아 씨는 아픈 마음으로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리아 씨에게 있어 가족은 안전망이고 죄스러움이며 아픔입니다. 글로리아 씨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만인 꽃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의 익숙해까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글로리아 씨. 다양한 민족의 문화까지 배우며 꽃장사를 하고 있는 글로리아 씨에게 꽃은 삶.
저한테는 꽃이 아니죠. 그냥 꽃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얘네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도 하지만은 얘네도 일단은 얘네도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전에 꽃을 다루기 전에는 이렇게 화분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뭐 건 꽃이 이렇게 앞에 피잖아요. 이렇게 멋들하게 피고 하면은 잘 꺾었어요. 근데 꽃 다루면서 절대 못해요. 꽃을 꺾지를 못해. 이 꺾는 순간에는 이제 생명의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얘네는.
꽃들에게 생명의 시한을 줄 수밖에 없는 꽃사업가 글로리아 씨의 꽃에 대한 시선은 고마움과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글로리아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꽃사업을 하기 전 공용 세탁실 사업을 하려던 때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거금을 내놨던 한인 여성.
캐시가 필요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나는 막 당장 계약서 쓰고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될까 말까 하고 그냥 뉴욕 건설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번에 만불이 오칸트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오칸트에 만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보고 내 만약에 이 돈 가지고 뛰면 어쩌려고 나한테 보내주셨으니까 권사님이 글로리아를 믿으니까 내가 보내준 거예요.
10여 년 전 무료로 얻게 된 중고차가 고장이나 차를 구입해야 했고 당시 두 명의 한인 여성이 글로리아 씨에게 몇천불 되는 돈을 지원해줬었는데요. 글로리아 씨는 돈을 갚겠노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힘든 형편에 매달 돈을 갚아 나갔고 그 일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시켜줬습니다. 이들을 통해 얻은 교훈은 글로리아 씨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기온 17도, 낮에는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 기온 13도, 낮에는 27도, 강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장전과 평강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32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6도. 원산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 청진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는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북부 해상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6월 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5일 트위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싱가포르 측의 환대에 대해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펠라 호텔은 싱가포르 남쪽 센토사 섬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그동안 미북 의전 실무회담을 진행한 미국 측 대표단이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묵을 숙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카펠라 호텔을 비롯한 인접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경비를 강화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큰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큰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6월 12일 오전 9시, 미 동부 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양국 실무진 논의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중대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기간 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5일 크렘린 관계자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월드컵 기간 중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도 크렘린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회담해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들은 지난 2일부터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적자와 관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번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윌보로스 상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함께 경제 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양국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 국방정보국 DIA에서 근무했던 정보 요원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국방정보국 DIA에서 근무했던 론 로겔 한센이 지난 2일 미 서부 시애틀 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려다 연방 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58살인 한센이 수십만 달러를 받고 중국에 국방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센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회의에 참석한다며 중국을 수차례 방문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한센의 이 같은 행동이 국가 안보와 미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소국 요르단 총리가 세금 인상이 항의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전격 사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요르단의 하니 몰키 총리는 4일 압둘라 2세 국왕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왕이 이를 수리했습니다. 앞서 몰키 총리는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7억 달러 상당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긴축 정책을 펴왔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은 5일 오마르 알 나자르 교육장관을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신임 알 나자르 총리는 미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세계은행에 근무했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